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살던 문어 총각이 신부를 찾아서 막 바다를 돌아다녔답니다. 어느 날 정말 몸이 날씬한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요. 그 아가씨 이름은 멸치 아가씨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이 멸치 아가씨가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복스럽게 생긴 문어 총각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 말을 들은 멸치 부모가 깜짝 놀라고 또 펄쩍 뛰면서 화를 냅니다. 너는 우리 집안은 뼈대가 있는 가문인지를 모르냐고. 그런 뼈대 없는 집안에 너를 시집 보낼 수 없다. 얼마나 단호한지 멸치 처녀는 그만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문어는 뼈대 없는 집안인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문어 총각이 열등감 속에 지나다가 어느 날 허리가 굽은 정말 못난 아가씨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새우 아가씨였습니다. 새우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그래 나같이 뼈대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내가 결혼할 사람은 이 등이 굽은 이 새우 아가씨밖에 없겠구나 청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새우 아가씨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문어 청년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우 아가씨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이 양반 가문인지 모르냐? 이 수염 안 보이냐고. 수염도 없는 그 천민과 우리 집이 어떻게 혼사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문어 총각이 늙고 혼자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대로요. 뼈대 있는 가문은 그 가문 가문마다 가풍과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풍과 전통을 바탕으로 한 그 가정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가보시면 그 가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화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질이나 모습, 성격, 습관들이 자녀들과 온 가족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신앙도 역시 가족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화를 만들 때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요. 그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이 가정의 신앙을 변화시킨 그런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가정의 신앙 문화를 여러분 바꾸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칭찬받는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감으로써 과감하게 자기가 있던 그 신앙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중심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 우리 인류의 3대 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겠죠. 아담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해서 홍수로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인류는 노아로부터 시작된 노아의 자식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아입니다. 두 번째 조상은.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백성의 조상인 믿음의 첫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그 아담은요. 원죄를 자손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조상이었던 노아는 술이 취해서 자신의 아들을 그 저주하는 그런 저주를 남기게 됩니다. 함한테 그런 저주를 했죠. 가나안. 그리고 세 번째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정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주인공이 돼서 신앙의 가문을 남겼고 그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 신앙의 가문이 이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그런 가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고요. 또한 그 자손들이 축복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이거를 한 거의 한 세 달을 제가 외우게 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이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신앙 문화를 축복받는 가정의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바꿈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게가 가문이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이 예화 드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이랑 맥스 주크 뭐 그 사람이라는 가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과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은 가문에 대한 내용은 미국의 그 교육학자였던 알버트 윈십이라는 학자가 1900년에 주크 가문과 에드워드 가문이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에 나온 책에 나온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어떤 책이냐면 교육과 인성 개발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그 두 가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뉴욕 교도소 위원회 직원이었던 그래서 재소자를 관리했던 리처드 덕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재소자를 만나고 재소자에 대해서 이제 신원 파악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잡을 갖고 있었는데 뉴욕 그 교도소에 있는 여섯 명의 범죄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연관 관계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1720년에 뉴욕주에서 태어난 네덜란드계의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굉장히 자기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학교는 아예 그냥 어렸을 때 때려치우고 불황자로 살다가 그 자연을 좋아해서 그 뉴욕에 있는 그 호숫가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해코지에서 돈 뺏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자유롭게 살다가 그 아예 신앙은 뭐 근처도 안 갔고요. 교회 근처도 안 갔고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위쳇 덕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맥스 듀크라는 사람의 5대에 걸친 후손 540명 그리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한 거의 1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추적해요. 근데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습니다. 440명은 나태함과 술, 약물로 인해서 몸이 망가져서 평생을 병약하게 살았고요. 370명이 극빈자, 130명은 범법자, 60명은 절도범이었고요. 7명은 살인자였답니다. 그 중에 5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생활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여인들이었고요.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배웠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것을 교도소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알버트 윈십이라는 교육학자가 이 리처드 덕델이라는 사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과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비교를 합니다. 그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1710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때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예일대를 20살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23살에 목회자가 되어서 미국의 1740년대에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학자여 사상가입니다. 말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역임하시고 또한 그 목사로 그 대학의 목사로 사역하시고 신실하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아들 3명과 딸 8명을 남기고 굉장히 젊은 나이 56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후로 140년간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요 1400명의 후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이었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게 19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부터 20세기 첫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학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285명이나 대학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또한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65명의 교수가 나옵니다.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이었고요. 변호사가 100여 명, 판사가 30명이었고요. 그 후손 중에는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그리고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가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여 명, 철도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과 광산주가 여러 명이 나왔고요. 이들은 모두 신앙의 가정들이었다고 조사 결과를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알버트 윈십이라는 이 교육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문의 비교를 통해서 결론이 이거였어요.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은 굉장히 큰 그 대조를 이루고 중요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그 책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신앙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가계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으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 정말 축복된 가문, 좀 더 신앙의 가문을 만들고 싶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신앙을 바꿀 수 있는 그 가정의 문화를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초점이 나 혼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 내 자신이 주님께 주시는 애로 말미암아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문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갈대아 땅 우르 지역은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인이었습니다. 그의 친척들도 우상 문화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요, 새 시대, 새 신앙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그 문화를 바꾸라고 한 게 아니라 그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말처럼요.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이 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유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지역은 모든 것이 다 이미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기에도 살기에도 더 괜찮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을 떠나는 것이 쉽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GPS 찍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고속도로가 있어서 비행기가 있어서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중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좋다 그래도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이 된 이 지역보다 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이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긴 떠나요. 근데 가나안 땅에 직접 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 4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곳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젊어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 잡은 곳에 떠나기가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한번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란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75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거둬서 가나안 땅, 아직 미지의 땅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가족과 함께 약속의 땅에 장막을 쳤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요,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문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보고 가나안으로 가라 해요 얘기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같이 떠난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하란에 정착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란이라는 곳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 땅처럼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아마도 야, 가나안 땅까지 가기 뭐하니까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하다가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합리화하며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적어도 갈대아 우르 땅은 떠났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버지 어머니고 자녀를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에 있어서는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고요. 또한 합리화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파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상과 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과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이라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합리화하는 신앙을 여러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기도한 간구의 기도는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자녀에게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게 합리화하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부와 명예 그리고 풍요로운 삶 이것을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더 위에 둔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 문화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없이 인정에 이끌리고 합리화하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안에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 남북전쟁이 있었죠. 근데 이 남군과 북군이 딱 대치되어 있는 한 랭캐스터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언제 누구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는 북군이나 남군이 들어왔을 때 책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밑에는 남군의 옷을 입자. 그러면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위에 옷만 이렇게 막 보여줘서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남군이 쳐들어오면 잽싸게 옷을 벗어서 남군 그 편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군이 쳐들어와서 보니까 북군 옷 위에 있는 그 겉옷을 본 게 아니고 바지만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죽였답니다. 남군이 쳐들어와서는 바지를 쳐다본 게 아니고 전부 다 위에 재킷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였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하는 중간, 어정쩡한 신앙은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요,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불신자처럼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정말 죄의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신앙을 굳게 붙들고 영적 축복을 누리며 그런 살지도 못하는 정말 불쌍한 신세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으로 늘 신앙의 죄의식만 가지고 또 눈치만 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목사님이 째려보시고 뭐라 그러실 텐데 내가 이걸 안 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뭐라 그럴 텐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워낙 눈이 이렇게 생겨서 그냥 쳐다봐도 째려보는 것처럼 보인다고. 문제는요, 여러분. 더 가지면 더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문화에 컨디셔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거는 예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희 자녀와 얘기할 때, 저희 아이들과 얘기할 때도 제가 그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정말 페미니스트들이랑 저 여성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젠더 뉴트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이 구분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 마음대로 성을 만듭니다. 근데 성이 제가 저번에도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진짜 발음이 이래요. 영어 발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she인지 she라 그러면 안 되고 he도 안 되니까 he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진짜로 발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받았을 때는 뭐 저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젠더 뉴트럴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이랑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She, he 왜 말을 못하냐? 제가 설교했잖아요. 새벽 기도 때. 대법관 그 청문회하는 그 여자분한테 그 똑똑한 판사분한테 여자를 정의하라 그랬더니 정의를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알긴 아는데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문화에 동화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고 더 많이 평안할 것이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부자들은요.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주님께 드리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아마 바쁘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바빠서. 근데 여러분, 정말 바쁘십니까? 아니면 바쁜 시간이 있긴 한데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셔서 바쁘다고 얘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그 주님의 기도를 매 예배 때마다 매주 합니다. 주기도문송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요일 양식에 대한 간구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매주마다 우리에게 일요일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요일 양식이 아니라 1년을 먹고 살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입으로는 일요일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1년을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여러분 분주하시잖아요. 여러분 일요일 양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욕심 때문에 세상의 집착 때문에 슬픈 신앙생활 미증한 신앙의 모습을 그런 미증한 신앙의 가정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시는 건 좋은데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되는 게 문제는 거예요. 그러면 쓸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체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정말 가정에서 섬기시고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욕심이 아니라 합리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이 확실해집니다.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그의 가정을 정착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삶의 원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그 여러분이 이제 그 세계사를 보시면 사상들이 나오잖아요. 그치요? 많은 사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를 보시면 많은 사상들이 나오는데 그 사상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 뿌리에는 인본주의의 뿌리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셨던 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초현실주의, 인문주의, 실용주의, 실존주의, 다원주의, 계몽주의 등등등 온갖 사상이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이러한 사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대상, 시대에 나온 많은 사람들,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들, 그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논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상의 중심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요, 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익의 원리입니다.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세워진다는 거고요. 둘째는 편리의 원리입니다. 내가 편하냐 안 편하는 거예요. 셋째는 만족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유익하고 편리하고 만족을 준다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니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하고 편리하고 만족을 주면. 그래서 좋은 거니까 좋아. 좋은 거는 무조건 다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우리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좋은 것,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사상, 시대의 문화에 여러분 안에 사는 우리들이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 문화도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다 치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스러나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상이니 어떤 문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시되는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이 어머니 말이 아니라 어떤 학자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상가의 말이 아니라 우리 문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에도 순종을 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독자인 아들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었습니다. 독자인 아들이 불쌍할 수도 있었어요. 그 어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이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의 좋은 것, 선한 것에 맞냐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안 맞는 겁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근데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뭐란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이거는 미친 짓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요 신앙의 가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 그 엄마가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맨날 아휴 하지마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리기에 있는 그 삶은 고기를 마음대로 건져다가 먹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그냥 먼저 생고기를 강제로 뺐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회막문에서 일하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타일러입니다. 근데도 듣지 않고 악행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사람을 보내서 그 엄하게 자녀들을 다스리지 않는 인정에 끌려서 있는 그 아버지인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시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인이 한 명이 없다는 얘기는 다 일찍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인정에 이끌려서 제대로 그들의 죄를 나무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호되게 가르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히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요.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꺽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제사장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합류하는 신앙 때문에 결국은 허망하게 가문이 무너지고 맙니다. 1999년에요. 7월 미국에 있는 뉴스위크라는 그 매거진이 있습니다. 1999년 꽤 됐죠. 99년 7월에 나온 그 뉴스위크지에 Lost in Silent Prayer라는 그런 그 제목의 논평이 실리게 됩니다. 글이 실리게 되는데요. 그의 부제목이 뭐였냐면 신도 떠나고 신자도 떠나가는 유럽의 기독교라는 제목입니다. 이 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 기사를 쓴 사람이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 안은 비가 오는데도 만원이고 밖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 성당 사제들은 기뻐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모두 관광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트르담 성당을 찾아오는 50명의 한 명만이 기도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에는 11%의 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11%만 예배를 참석하고 독일에는 12%만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여인이랑 인터뷰한 내용을 적었는데요. 어떤 여인은 교회에서 결혼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서 내 결혼 생활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혼식 날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해해주고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거 외에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트레스 풀러 가는 데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싶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싶을 때 그냥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라 하고. 왜냐하면 그 이유를 교회는 증권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정말 도와주는 것은 정부에서 자신들의 삶에 주는 어떤 혜택이 자신들의 삶을 충족시켜준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인터뷰한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999년이니까 지금은 더 힘들어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노트르담 성당은 작년에 불이 나서 거의 전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저거 있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아예 없애버리실려는 것 같았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의 이민교회의 모습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던가 함과 같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신앙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큰 유산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녀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사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된 가정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가정을요 신앙의 가정으로 바꾼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게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녀로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으며 175세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재물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영의 자손들이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가정으로 바뀌어서 정말 그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는 우선순위가 바른 가정으로 여러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가지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요. 바꿔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꿔서요. 우리도 복받은 인생 살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영적 축복을 남겨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